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야 등이 점진한 것으로 나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여호와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니라. 오늘 하나님 전해낸 삶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관계의 어떤 모습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몇 주간 나눴었는데,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그 관계가 건강하고 좋아져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친밀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리고 그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열매 맺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친한 관계,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관계가 되려면 처음부터 사람을 만나는데 처음부터 친해질 수는 없죠. 모르는 사람과 한 번에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도 어렵고. 사람과 이 친밀한 관계, 친한 관계가 되려면 시작되는 게 이제 대화라는 걸 합니다. 한 6년, 7년 전인가요?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아들 셋이 있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랑 아빠랑 아이가 함께 이야기하는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아빠가 하는 얘기 따로 있고, 엄마가 하는 얘기가 따로 있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제목이 대화가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많은 재미를 줬어요. 근데 그 대화가 필요해, 그리고 그 코너가 인기를 끌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들끼리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많이 없고,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서로의 생각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코미디였지만, 개그였지만, 자기, 뭐, 보는 사람들이든, 거기에 있는 방청객이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아, 우리 집도 저런데, 나도 저런데. 이해가 되고, 그거를 재밌게 표현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공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서로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되지 않죠. 관계가 안 되니까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친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친해진다,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익숙함,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얼굴도 있고 익숙해지는데 익숙하다고 해서 그 관계가 친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이 친밀함, 친하다라고 하는 이말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상대방을 깊이 알고 깊이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상대방을 대하는 관계가 이 친밀한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익숙하고 그냥 친밀함이 없는 관계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아니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내가 듣고 있으면서 뭔가 이제 꺼리 끼는 게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뭔가 꺼리 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깊이 친밀한 관계가 아직 된 거는 아니죠. 익숙한 거는 그냥 가치는 있죠. 하지만 서로 마음도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관계할 뿐이에요. 요즘 이제 사회가 점점 예전에는 이제 가족화라고 해서 대가족에서 이제 소수 규모로 줄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정이 1인 가구 시대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혼자 자기가 즐길 거 즐기고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다른 사람 뭐 저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1인 가구 시대가 됐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이제는 유행처럼 됐고 혼자 멋지게 사는 것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점점 결혼하고 싶지 않은 시대가 됐죠. 왜냐하면 결혼해서 사는 걸 보니까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자식들 낳으면 얘 자식들 뒤처지작거리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둘이 살아도 행복한 사람들도 거의 없고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돈 벌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하게 사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죠.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의 이슈가 혼자 살다 보니까 이슈가 드러나는 게좀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혼자 살게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늘그 외로움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를 관계는 하지만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냥 그 언저리에서만 맴맴 도는 그런 익숙함,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관계만 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이제 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화를 할때 대화라고 하는 게 이제 상대방과 이제 말을 주고받는 건데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을 많이 해야 이 사람과 대화를 잘할수 있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 듣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제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열심히 듣기는 듣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나는 분명히 A를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은 건 B가 돼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과도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하고 그 대화 안에 열려진 마음으로 들어 있어야 이게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많은 대화가 깊어지게 됩니다. 대화가 깊어지고 마음이 공감이 되니까 서로 친밀함이 이제 쌓여가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관계가 더 튼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듣는 것,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친한 관계가 되는데, 이게 비단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사람과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것만 관심이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냥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래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내 말만 잔뜩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올바로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의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때론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고 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열심히 말만 하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른 채 떠나면 이제 상황이 이제 이상하게 벌어지는 거죠.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상황은 바뀌지 않을까?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뭔가 내가 구한 것들이 얻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왜안 들으시지? 하나님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뭔가 나한테 불편할 것 같고 무엇인가 나한테 손해볼 것 같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할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 이제 조용히 귀를 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뭔가 축복해줄 것 같고 잘될것 같고 이렇게 되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죠.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나는 오히려 다른 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내 마음대로 추측하고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사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죠. 그럼 또이 사람은 또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냐?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좋은 관계, 아주 친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이 길어져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그냥 익숙하게, 익숙함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은 상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아주 많은 문제들이 벌어져요. 특별히 이제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무엇인가 내가 알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과 익숙하게 그냥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도, 이게 마치 실타래 얽히듯이. 내가 아무리 풀고 싶어도 풀리지 않는 계속 꼬이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쪽으로 생각을 가요. 그냥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죠. 대부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과 친해진 상태가 돼야,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가 돼야,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관계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뜻 안에 마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우리가 뭐 이제 다 부모님들이고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올바르게 좋은 길로 가길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자식이 절대로 뭐 나쁜 길로, 옳지 않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제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이유의 목적은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길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엄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 말씀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뭔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이길 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랑 안 친하니까, 아빠랑 친하지 않으니까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아빠랑 친하지 않으면 아빠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온전히 들을 수가 없죠. 특별히 이제 아이들과 관계를 할때 아빠와 친한 관계를 늘 평상시에 유지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 아빠의 이야기를 듣기 어렵죠. 늘 아빠는 무서운 분, 아빠는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빠랑 늘 이제 친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무엇인가 아빠가 혼을 내거나 아빠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물론 그 상황에서는 뭔가 무섭고 두렵지만 그것을 이야기한 아빠의 마음이 자기를 뭔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죠. 그게 친한 관계라는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한나가 약속하길,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이 젖됐을 때 한나가 이제 엘리에게 하나님 전에서 이 아이가 자라도록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 이 3장 말씀입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전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섬기고 있던 이 아이 사무엘이 있었던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았던,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끊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죄가 뭔지도 모르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돼요. 이제 이 앞에 보면 이제 사사기를 지나가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계속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이 사사기에 나온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살았다가 사사기에 나오는 주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자기 삶이 깨끗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앞에 있는 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2장 12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소재나 큰 소재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에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에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당시 제사장이 먹는 하나님의 제사 음식들은 이미 제사가 다 치러지고 난 음식들이었죠. 이미 다 드려지고 난 음식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먹게 하셨죠. 그리고 절대로 날 것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피채 먹지 말라고. 피에겐 생명이 있다고. 절대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아들,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이 제사장의 아들, 이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 왜 여호와를 몰랐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아이 사무엘이 살고 있던 이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더군다나 아이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뭐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아들, 이제 하유인 거죠. 근데 하유가 여기에 아빠랑 이 교회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없으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수준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뭔가 익숙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이 엘리의 제사장들과 같이 당연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심각한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에 주어지는 결과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이 사무엘,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곳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혹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 현장이 이와 같을 수도 있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끊어진 것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행실이 나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 집이 그런 집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어요. 두려운 거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어둡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내가 듣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 얼마나 들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듣기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이유가 절대로 없는 거죠. 들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제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나오고,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22장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서 이제 발락이 보낸 사환들과 함께 발람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수년 동안 탔던 이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 나귀의 눈에는 저 포도원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었어요. 글로 가면 칼로 쳐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걸 나귀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발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왜안 가냐고 나귀를 때립니다. 몇 번을 때리니까 민수기 22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셨기에 날 이렇게 세번 때리느냐?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이 얼마나 못 알아듣고 있고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듣기는 듣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늘 우리 삶이 불안한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을 볼 때마다, 상황을 볼 때마다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황으로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상황을 볼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상황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요동하지 않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진 힘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건가? 저건가? 이것도 기웃거렸다, 저것도 기웃거렸다. 결국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발걸음을 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그분의 양이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문지기, 목자가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근데 목자가 양을 이야기를 할때 여기 말씀해 보면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중띠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야? 뭐 이렇게 못 알아듣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교야 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목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 양을 알기 때문인 거죠. 양을 알기 때문에 양에게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양을 모르면 그냥 뭉뚱그려서 야 그냥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에 맞게 각각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의 하는 태도는 뭐예요? 나의 목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자를. 근데 다른 목자는 그 음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목자가 내 이름을 불러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처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못 듣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다른 이야기, 다른 목자의 이야기를 잔뜩 듣고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 이야기가 내가 아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이야기, 다른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면 어떤 상황이 주는 이야기, 아니면 사탄이 하는 이야기, 아니면 내 속에서 나의 겉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익숙한 이야기. 익숙하게 들리고 내가 이걸 알아, 이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가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게 하나님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말씀하신 거 있음에도 듣지 않아요. 들어도 대충 듣고 내 마음대로 들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 삶이 가죠. 인생을 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수없이 반복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를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내 방법대로 갈 때가 훨씬 더 많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있으시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말씀 보고 그냥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게 사는 우리를 보면 분명히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이 길로 올바른 길 이거라고 가르쳐주는데도 이 자식이 못 알아듣고 엄한 데로 가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엄한 길로 가서 잘못된 길로 가서 삶이 무너지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마음도 별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걸 듣지 않고 자꾸 딴 길로 가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 너꼴 좋다. 잘 됐다. 내말안 듣고 하니까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떠나서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삭을 받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는 이방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뭐 말씀해 보면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두번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는 것처럼 서한들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신 제사의 방법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건 아브라함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하나님이 하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또 불구하고 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인 거를 아니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때때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가 익숙치 않고 친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면 이게 모르는 거죠.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지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친밀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음성을 알고,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아시죠. 그 안에 서로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하니까 나는 그것을 듣고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친한 관계. 그것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말씀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1절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이라고 써 있어요. 사무엘은요, 뭐 굉장히 훈련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어른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아이였어, 아이.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일을 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다 아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혹시 뭐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뭔가 상황이 어려워요? 아니면 내 안에 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물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이것이 없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라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이걸 통해 나에게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라면 뭘 돌이키길 원하시는지를 듣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면 해결달라고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더 답답해지죠. 뭐 그냥 기도 안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그냥 해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내실 것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인도에 가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좀 머무르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도록 겸손히 좀 우리 삶을 내려놓는 좀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도전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몇 주간 할 텐데 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 될 거예요.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의 우리의 마음을 좀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삶을 다 아시고 저의 이름을 아시며 저를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갖는 것을 버리고 그냥 익숙하게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갈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한 해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새로운 우리 또 손님들 오셨는데요. 저희 고모부 있습니다. 좀 환영의 박수. 네.